이 가족의 의미와 가치는 한 번에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더 깊게 깨우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 가족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참가족을 이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부담을, 영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죠. 요즘 기사들을 보면 학부모들이 이제 그 고백이 담긴 그런 글들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대개 부모들이 이런 말을 다 많이 한다 그래요. 그냥 우리와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 제정신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말했듯이 자녀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그 말이 참으로 많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선물로 한 가정에 찾아와서 그가 그 가정을 떠날 때까지 부모에게 즐거움과 보람도 주고 때로는 안타까움과 슬픔도 주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남겨주고는 언젠가 떠나는 손님이라는 것이죠. 그토록 사랑하고 다정하고 가까운 손님이 떠나기 전까지는 항상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 이 부모의 말은 응당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에 관해서 제가 좀 설교를 드려왔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참된 가족의 나라다 이런 중요한 중대한 주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참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인간에게 주신 제도와 또 그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는 큰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면 참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그렇게 크다고 해서 뭐 희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그런 친밀한 가족됨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참 들을 때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매우 급진적인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 제자가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던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게 어머니와 동생들, 형제 자매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어머니이고 형제이고 자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이죠. 기존의 어떤 가족의 그 질서를 깨버리는 듯한 그런 급진적인 레디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급진적인 표현을 들으실 때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정말로 교회 역사 속에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낼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먼저 적용되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먼저 들었다면 자기 팔다리 잘라내기 전에 정말 가정에 풍파를 일으킬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듣기는 쉬워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려면 좀 어렵고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땅의 관점과는 다른 하늘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관점이라는 것은 항상 영원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의 그 차원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죠. 영원하다, 복락이 넘친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원과 복락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본성과 논리에 거스르는 것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람은 지옥에서든지 천국에서든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영혼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염려는 영원한 복락 가치로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땅에서의 삶을 저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깊은 마음을 가지고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가감없이 하셨던 것이죠. 이 땅에서의 가족도 매우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영원성과 그리고 그 축복을 담는 이 땅에서부터의 소중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참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영원하고 복락이 있는 가정의 기초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지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따르는 자들이 참 가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가족에 대한 도전은 아무리 혈육으로 가깝더라도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아닌 것이니까 빨리 그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구하고 정말 그것을 최고의 문제로 떠올려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정말 맡기고 구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가장 큰 고민과 아픔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 모두 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가슴이 안 아프셨을까요? 굉장히 아프셨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평신도 때 성경 공부 막 열심을 내면서 할 때 친가족들은 정말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라는 사실 속에서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허탈하고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은 제가 그렇게 일부러 생각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족 같다, 이런 느낌과 생각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참 가족됨을 발견하고 또 그 가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이 형성되는 곳은 세상에서 어디일까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교회 아닙니다. 교회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그리고 게인즈빌 한인교회라는 이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이름으로 행사를 벌리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란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그렇게 맺어진 성도 간의 관계의 모임, 성도 간의 모임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교류가 흐르는 곳, 생명이 흐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혈육의 가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갈등이 없는 곳이 없죠.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에서처럼 늘 갈등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갈등이란 무엇이죠? 적대시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를 말하죠. 그것이 갈등입니다. 갈등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너무나도 분명한 죄인이고 그리고 약점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여러 곳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관계 여러 관계들을 제3자 입장에서 살피기도 하고 또 저의 관계를 살필 때에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원인 한 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것이 가까운 관계든 먼 관계든 그냥 상관없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 상대, 개인이나 어떤 그룹에 대한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심하게 보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짓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많은 정당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옳게 보이니까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세상에서도 보면은 항상 이런 문제, 서로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존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눈치챈 또는 오버해서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여기면서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태반이죠. 혈육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나 자식이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치면 본인이 수치스러워하고 창피해서 화가 나고 짜증을 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남편이 잘못하는데 내가 창피하다 이 말이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정도까지 간다면 그것은 그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너무나 그 유도를 잘하고 있죠, 지금. 충분히 발견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면은 내 기준에 의해서 창피해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상대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상대에게 맡기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음의 훈련이죠. 그리고 자신의 깊은 문제를 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찢찢을 남발한다라든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든지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상대에 대한 존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를 존중한다면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어떻게 찢찢, 아유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나의 사랑에 있어서 나의 사랑의 세계가 크게 결격 사유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가족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리고 마음으로 함부로 대하게 될까요? 그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인격적으로 대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아도 존중해야 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인격적인 면보다도 겉모습의 어떤 화려함, 아니면 뭐 높음, 자랑거리, 뭐 다른 어떤 능력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에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고 매료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본연의 인격을 바라보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창피를 느끼고 사랑을 잃는 것이죠. 이 예를 제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야고보 교회의 그 교우들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야고보가 신랄하게 지적하는 교회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식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어떤 차별이냐 하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에서는 이 판단이라는 말을 굉장히 나쁜 의미로 사용을 하거든요.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압니다. 이 세상에선 자기들이 멸시받고 천대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교회로 찾아 들어간 이유는 혹시라도 우리를 잘 대해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생각은 아, 세상에서처럼 우리를 그렇게 잘 대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 예감하고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찾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자, 그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인격 속에 부어주신 드높은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주님께 다시 한번 내어드리면서 보여드리면서 영광 돌리면서 예배하고 싶어서 교회에 왔던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이 교회에서 차별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인격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당신의 나라를 상속하게 한다라는 그 상속자의 영광과 축복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영광과 축복을 보지도 못하고 내 발 아래나 서 있든지 뭐 말든지 이렇게 취급해버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가난에 대한 멸시가 있는 자기의 공동체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였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 가난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못하는 친구가 무슨 유학을 와?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미국에서 사업을 해? 이 멸시의 대상이 참 많습니다. 제가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때요, 2학년 때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시험을 봤거든요. 한 70명, 80명 이렇게 되는 좀 다소 큰 클래스였습니다.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제 시험지를 돌려주는 날, 그 교수님이 이제 답안지 돌려주기 전에 이제 칠판에다가 오늘 시험의 최고점은 몇 점, 최저점은 몇 점, 분포는 뭐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먼저 써주고 답안지를 다 나눠줬습니다. 아, 그리고서는 이제 제 답안지를 받았는데 제가 갑자기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갑자기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휘돌았습니다. 금세 눈치채시네요. 저 사람이 꼴찌를 했구나. 네, 끝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 경험해 보시지 못한 분들은 정말 그 축복을 놓치신 분들이에요. 사실 저는 그때 한 번뿐이 아니거든요. 뭐 전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다 하기도 싫고 그런데 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안 사실은 뭐냐면 어떤 선배님이 그랬습니다. 대학원 다니면서 꼴찌 안 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누구든지 해본다는 겁니다. 근데 대학원 클래스는 보통 몇 명에서 10수명 정도 작은 클래스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꼴찌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7, 80명 되는 데서 꼴찌 해보는 것은 정말 진귀한 경험이죠. 하나님은 꼴등하고도 낙제생인 저에게도 제가 낙제를 해서 좀 여러 학기 거듭했거든요. 낙제생인 저에게도 가장으로 책임을 맡겨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난 꼴찌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은 얼마나 큰 막대한 책임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기여하기를 원하실까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누구든지 제 답안지를 누가 본 건 아니지만 이거 답안지를 보고서는 공부도 못하는 게 왜 유학은 와서 나라 망신이냐? 라고 했다라든지 아니면 영어는 지지리도 못하는 게 미국에 왜 와서 이렇게 비난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사실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 정확하게 말하는 거긴 한데 저의 가치는 어디 갔냐 이것이죠. 제 인격의 가치, 제 삶의 가치는 어디 갔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은 지금 야고보 교회의 교우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과 동일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유학을 왔거나 지금 이 자리에는 이민 왔거나 방문을 왔거나 우리 중에 정말 영어 잘해서 여기 오신 분이 있습니까? 사업하시는 분 중에 내가 영어 자신이 있어서 그래서 사업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사람을 판단한다 이 말이죠. 누가 뭘 한다 그러면 그 조건부터 보려고 하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줘야 되고, 그리고 신뢰를 더해주는 그런 공동체의 격려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신뢰는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할까요? 야고보서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죠? 제가 거기다가 좀 색깔 다르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 자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99%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 공동체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A가 행함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함이 없다라는 말은 문맥에서처럼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A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A의 믿음은 누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A라는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이 아마 고정적으로 여러분들의 관념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R.T. 캔들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A라는 사람이 행함이 없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그 영어로 말하면 힘이에요. 힘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나오는데 그란 지금 앞서서 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맥을 더 볼까요?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지금 방금 보셨죠?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14절에서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놓고 15절에서 지금 야고보는 누구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 주지 않고 입을 것 주지 않으면서 가서 좀 배부르게 먹어, 가서 좀 따뜻하게 옷 입고 다녀 이렇게 말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것이죠.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 먹을 것 주고 입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 입을 것 주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그 남루한 자들이 구제받지 않겠느냐 그러시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것이 그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지 않으리요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행함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개혁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볼 때는 항상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앞뒤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 받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 받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야고보 교우들, 지금 가난한 자들 차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전 생각에 흘러오면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장 1절을 보실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분명히 야고보 교우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차별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들이나 능력 없는 자들이나 영어 못하는 자들이나 어떤 자들에게 가서 몸따쓰게 하고 뭐 좀 챙겨 먹으라 하고 영어 좀 더 배우라 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은 그 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바닥으로부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겠느냐. 믿음이 있다 하는 교우들의 믿음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야고보서 2장 또는 야고보서 전체는 실질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교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고 이것은 정경에서 빠져야 된다라는 그런 실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위대한 신학자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구절에 대한 다른 설명, 더 보완적인 설명은 제가 나중에 기회를 봐서 충실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늘 가족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깔보고 있는 야고보 공동체의 교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들의 잘못을 놓쳐버리면 잘못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라는 돈만 없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가난 그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삶의 애환과 고통을 오래 겪으면서 시달려왔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인격 속에 거침이 있고 여의도 없고 관계도 잘 못하고 말도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야고보의 지적은 교회가 진정한 가족으로서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차별 없이 힘들더라도 그 사람들이 못한 게 있어서 어렵고 실수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많이 불편해도 그들을 차별 없이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 믿음이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믿음이 죽었다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직 액티베이션이 되지 않은 믿음. 우리가 크레딧 카드 액티베이션 안 되면 사용할 수 없죠.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액티베이션 안 된 크레딧 카드와 같다. 그 말이죠. 액티베이션 되지 않은 크레딧 카드고 다니면서 아무리 쓰실래 봐야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족 안에 있다. 자, 혈육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품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여기에 또한 불쌍히 여기는 길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 상대의 스타일을 따라가라는 말 아닙니다.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데 내 거를 다 억누르고 억지로 맞는 척하라는 말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와 함께 있어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돼요. 우리 공동체에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지간이나 형제간에 서로의 가치를 더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안목과 성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내가 보고 배웠다면 그 일을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유한 타고난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관계라는 것은 혈육의 가족 가정에서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관계가 열려야 진정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유, 어쩌자고 나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런 뭐 불쌍함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아이의 그냥 그 삶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아이, 이제는 자기가 자라가 배우고 자라가서 자기 혼자 해치고 살아가야 할 그 인간으로서의 그 진면목을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만이라도 있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아들이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긴다. 이건 우리 문화에 안 맞는 표현인 것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의 갑자기 벗겨진 그 머리, 아니죠, 갑자기 벗겨지신 건 아니고 벗겨진 머리를 갑자기 보게 되었을 때, 뜻밖의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불쌍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이후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 품에서 안겨서 정말 자녀답게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어리광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고 좀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사시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삶의 역사와 그런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보면 더더욱이 아버지를 동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서 아버지를 보는 눈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인간으로 보게 되고 인간의 가치를 보게 되고 아버지는 여태까지 해오신 어떤 업적이나 어떤 인간관계의 뭐 어떤 성취의 좋은 면이나 이런 것도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 아버님은 인간으로서 이러한 매력과 그리고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가족 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성경적인 근거 있습니까?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내가 신부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사는 것임을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상징하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다른 사람이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진정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정직하게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서 긍휼과 연민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숨어있는 이런 면이 정말 훌륭하구나, 이런 면이 정말 귀하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배우자의 장점을 보면서 나만은 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향해서 가지시는 긍휼과 자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뭐 잘해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나를 자랑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정말 그 고귀한 위치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그리고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진정한 부부관계 돌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해진다면 신뢰관계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신뢰관계라는 것은 상대가 나에게 신뢰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게 증명해 주니까 내가 저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신뢰가 아닙니다. 그가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의 가치를 내심 확신할 때 신뢰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래서 내가 거듭 신뢰를 주는 것이죠.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뢰가 그 상대방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든지 뭐 힘든 일이든지 또는 고질적으로 고칠 수 없는 문제든지 그것을 감당하고 극복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바로 그 대상은 부부관계여야 마땅하고 또 부모 자식 지간에서는 부모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신뢰는 이것이 담겨있지 않은 신뢰는 신뢰가 아닙니다. 걔가 잘할 때는 기뻐해서 내가 너를 좀 이제 믿을만하다. 걔가 못하면은 그러니까 저 대학교 때 성적표를 우리 부모님이 받아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지 참 궁금해졌었긴 했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무엇을 내놓아도 나를 무한히 신뢰한다라는 그 대상이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가족들 사이에서 가족관계가 그렇게 해주는 그런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기대를 바라면서 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잘 못하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뭐 조언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해도 고쳐지지가 않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서 이제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고 그래도 저분은 나를 믿어줘. 그러니까 내가 그 믿어주는 그 힘으로 내가 지금 고쳐지지 않는 이 고질적인 나의 습성이나 이 실력의 부족이나 이런 것들 내가 계속해서 나는 맞이하면서 싸울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족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뢰는 그 사람을 보고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신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그분이 신부된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을 배우고 따르면 이제 나로 하여금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도 그렇게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족됨의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서로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고 또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매달리셔야 합니다. 이러한 가족관계에서 진정한 회복이 우리 공동체 모든 가족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행위를 불쌍히 여김으로 아버지에게서 배워서 불쌍히 여김으로 지금 실행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나 교회 생활에서 서로에 대해서 폄하하고 무시하고 또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을 깨뜨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인들의 삶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복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가족의 실체를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 교우들이 생각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에게 있는 뭐 형제지간도 있고 부모 또는 뭐 자식도 있겠죠. 주님, 제가 우리 아들, 우리 딸 불쌍히 여기는 새로운 마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기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내가 좀 울게 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정말 얼마나 불쌍하신 분들인지 모릅니다. 정말 진정한 연민과 그리고 내 동정을 가지고 그분들 새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